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에 이어 용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강론도 하고 특강도 해보았지만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은 용서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빚을 지고 빚을 갚는 것과 같음을 은연중에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서 한복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의 수첩에 빽빽하게 외상을 진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와 외상 금액이 적혀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외상값을 다 받으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급히 돈이 필요해 돈을 꾸고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꾼 돈을 갚지 못해 관계가 틀어지고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사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제법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살면서 돈만이 아닌 여러 가지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마음에 빚을 진 것이죠. 내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심 없이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 또한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는가요?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는 얼마나 또 많은가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말로 행동으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빚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철이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로 인해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분들의 관대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그냥 그렇게 넘겨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헤아릴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는 용서에서 관건이 관대한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자기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져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듣는 사람은 그만큼 타인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게 됩니다.
1분 결이 임나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여워하십니다. 인간이 처한 무력함과 연약함, 두려움을 가련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거부하여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나를 알면서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 불을 피울 때 연기 때문에 눈물을 쏟는 것과 같이 눈물과 노고로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을 밝혀야 합니다. 1분 결이었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인디콤에서 펴낸 인천교구 조용필 신부님의 글 그대로 괜찮은 너에게 가운데 살아있는 시체. 나는 지금까지 운동 관련 센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야장천 농구만 했다. 그러다 발목과 무릎이 망가지고 지금은 그냥 산책만 한다. 얼마 전 40살을 맞이하여 종합건강검진을 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치료 받아 직전까지 수치가 올라와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술을 지금처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1, 2년 정도 금주할 생각을 하고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운동센터에 등록했다. 자세를 교정해주는 곳이었는데 원장님께서 내 몸 이곳저곳을 누르시고 꺾으시고 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이 너덜너덜하시네요. 그리고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왜 돌아가 있을까? 곧 원인을 찾았다. 나는 매일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다. 미사는 제대에서 하는데 제대 마이크가 왼쪽에 있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매일 한두 시간씩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것이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일 하는 동작으로 인해 내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우린 몸도 이럴진데 마음은 어떨까?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 마음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좀비처럼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는 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이 180도 돌아간 진짜 좀비가 될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자.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돌진하자. 단 한 번이라도 좋다. 좀비 말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제 비교만 한국 팀들로 비교합니다.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슷한 그런 작품입니다. 포리의 딴툼 에르고 지존하신 성체, 성체 찬미가입니다. 먼저 여성들인데 성녀 세실 실리의 합창단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그리고 이어서는 테너 남성 솔로로 시작하여 트리니타스 합창단이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로 연주하는 작품 비교하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가톨릭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중,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P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마를 쏙 스톡 향유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전쟁과 무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11일 레오 14세 교황이 내년 1월 1일 제60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발표할 담화의 주제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주제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술이 전쟁과 폭력에 악용되기 전에 정치 지도자들이 미리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황은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전쟁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전쟁이나 폭력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리 막고 살피는 예방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전쟁과 평화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번에도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보기관 뉴질랜드 보안정보국이 총선을 앞두고 외국의 정치 개입과 첩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앤드류 햄프턴 엔젯 보안정보국 국장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세력이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에게 접근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후보자에게 기부금이나 선물, 접대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고액의 일자리를 제안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연계기관이 뉴질랜드의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우주 추적 시설을 설치하려 했던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특정 교민들을 감시하거나 괴롭히는 초국가적 탄압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엔젯 보안정보국은 온라인을 통한 극단주의 급진화와 테러 가능성도 여전히 현실적인 위험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극단주의자들의 무기 제작과 테러 계획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웨스트 코스트 리프턴 인근의 스노위 리버 금광이 4억 달러가 넘는 개발 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력 채용에 들어갑니다. 호주 기업 앤드라가 개발 중인 이 광산은 현재 약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인력을 25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초임 연봉은 9만 달러 수준입니다. 1950년대 폐광된 블랙워터 금광 부지에 들어서는 스노위 리버 광산은 7년간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앤드라는 올해 말 첫 금을 생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에게는 숙련 인력 수요가 늘고 호주 광산에서 일하는 뉴질랜드 인력 귀국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금괴는 오는 12월 생산될 예정이며 관계자들은 이를 뉴질랜드와 웨스트코스트 금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당내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며 리더십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정치적 말실수와 지지율 하락, 연정 파트너 통제 난항 등으로 인해 당 밖의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당과 야당인 노동당이 모두 효율적인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국민당의 경우 기업 CEO 출신인 럭슨 총리의 대중소통 역량 부족과 잦은 실언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당내에 즉각적인 대안 리더가 없어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교체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 역시 크리스 힙킨스 대표가 정부의 실책에 따른 반사 이익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채 낮은 선호도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양대 정당 모두 장기적인 국가 비전 제시나 당내 인재 육성보다 내부 정쟁과 단기적인 선거 공학에 매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보건 및 주거 문제 등 유권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민생 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학자 샤무빌 에콥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집을 사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전통적인 통념과 달리 세입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규모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신 임대료를 내고 남는 차액을 주식이나 지수 펀드 등 금융 상품에 꾸준히 투자할 경우 30년 후 세입자는 집을 구매한 사람보다 최대 70만 달러 이상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이자 재산세, 주택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매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절약한 자금을 실제로 꾸준히 투자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무리한 내 집 마련만이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의 냉각세로 인해 기존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처분하는 손절매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 코탈리티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주택 거래 중 13.1%가 손실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의 손실 매각 비율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웰링턴이 1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티마루나고어 같은 지역은 손실 거래 비율이 1.8%에 불과해 대도시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 발생한 중간 손실액은 6만 달러로 전국 누적 손실 규모는 1억 5,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익을 내고 매각한 거래의 중간 시세 차액은 28만 달러로 과거 시장 고점 당시 기록했던 44만 달러에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보유기간 면에서는 시세 차익을 거둔 매도자들의 평균 보유기간이 10.4년에 달한 반면 손실을 보고 매각한 매도자들의 평균 보유기간은 4.3년에 불과했습니다. 주거 형태별로는 아파트의 침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2분기 거래된 아파트의 45.4%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2010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6% 하락해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에 비해 낙폭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대출금리 지속과 시장 내 풍부한 매물량으로 인해 당분간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견조한 고용시장 덕분에 과거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급격한 연체 및 강제 매각 사태는 피하고 있으나 당분간 주택가격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크리스 펜크는 장관직을 박탈당한 후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펜크는 지도부 도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유로 총리가 장관직을 박탈한 지 몇 시간 만에 오는 11월 총선에서 재선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크리스 펜스는 수요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린 뒤 크리스토퍼 러슨 총리는 당에서 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며 자신이 여전히 총리이자 국민당 대표로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후 러슨 총리는 펭크의 장관직을 박탈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크리스 펭크는 이번 주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 신임 투표가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그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장관직을 박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펭크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고민한 끝에 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펭크의 성명에는 자신이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폴 골드스미스는 국방, 보훈, 우주, 정부통신보안국,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장관직을 맡게 되어 사이먼 왓츠는 건축건설부 장관이 됩니다. 총리실은 펭크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도부에 도전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차차 걷히면서 밤에는 맑겠습니다. 동풍이 불다가 오후에는 남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호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지,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자연필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노토리 퍼블릭, 국제 공증 변호사는 주로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새로 국제 공증 변호사, 즉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된 이완상 변호사와 함께 국제 공증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완상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JNPL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완상 변호사입니다. KCR 초대석을 통해 몇 차례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 3월이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올 한 해에도 KCR 방송 임직원분들과 교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그 JNP로 대표 변호사로 계신데요. 예, JNP로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변호사 임명을 받은 지는 13년이 되었고요. 저희 JNP로는 2019년 1월에 설립되었으니까 만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사무실은 시티의 퀸스트리트에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1년에 노스쇼의 글랜필드로 이전하여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주요 업무는 부동산 매매, 비즈니스 매매, 리스, 별거, 이혼, 재산 분할 등의 가족 문제, 각종 계약법,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 증여, 유언장 작성 및 유언 집행허가 신청, 각종 소송 업무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1년여간의 긴 심사 과정을 거쳐 새로 국제공증 변호사, 즉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됨에 따라 국제공증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세대 변호사 중에서 이완상 변호사님이 아마 두 번째로 노토리 퍼블릭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제 1세대 변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분이 시티에서 일하고 계셨고 제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노스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지로서 접근의 편리성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는 노토리 퍼블릭이란 무엇인지 예, 교민분들이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그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토리 퍼블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제공증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종 임명권자인 영국 왕실을 대리하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의 인가를 받아 법적 문서의 서명 증인, 선서문과 진술서 인증, 문서의 진정성 및 진본성 인증 등을 수행합니다. 노토리 퍼블릭은 주로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특별 심사를 거쳐 임명되며 국제 문서에 특화된 권한을 가집니다. 현재 139개국 이상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뉴질랜드 노토리 퍼블릭이 인증한 문서를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노토리 퍼블릭의 역사적 기원과 뉴질랜드 내에서의 발전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노토리 퍼블릭 제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국제 공증 전통을 영국이 이어받았고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도입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속기사를 뜻하는 노타리우스가 공식 문서 기록을 시작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중세 유럽에서 교황이나 황제의 위임을 받아 공증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3세기경 로마 교황의 권한의 일부로 도입되어 1279년 켄터베리 대주교가 임명권을 위임받았고 1533년부터는 왕권으로 이양되었지만 실제로는 켄터베리 대주교 산하의 패컬티 오피스라는 곳에서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영국 식민지로서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해 19세기부터 상업적 국제적 거래 증명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변호사 중심의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영연방 국가 간 문서 효력 강화의 필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었고 뉴질랜드 소사이어티 오브 노터리스라는 정식 협회가 설립되어 표준화와 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종이 문서 인증에 초점을 맞췄으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원격 확인 논의가 시작되며 유연성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자서명과 원격 신원 확인 같은 방식을 허용하는 규정 변화가 진행 중이고 영국 본부인 패컬티 오피스와 협력해 국제 표준에 맞춘 전자인감 인증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되기 위한 아마 기본 자격 요건과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엇일까요?
네,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지원자 본인이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단계이고요. 둘째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지원 및 심사를 통과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임명 권한이 있는 영국 켄터베리 대주교 산하 패컬티 오피스에 지원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하여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예, 그리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 먼저 1단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1단계로 노토리 퍼블릭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뉴질랜드에서 노터리 퍼블릭이 되려면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요구됩니다. 또 이 가운데 최소 5년 이상은 로펌의 파트너나 디렉터급 또는 단독기업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까지 문제가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가 발행한 Certificate of Standing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경력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도 둘째 요건인 클린 레코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차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셋째로 신청자는 지역사회와 법조계에서 높은 신뢰와 성실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해당 지역에 추가 공증인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2단계 절차는 또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1단계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 뉴질랜드 협회에 정식으로 임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에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협회는 신청자가 1단계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고 전 회원에게 회람을 돌려서 신청자에 대한 추가 정보나 의견을 수집하여 심사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약 3, 4개월 동안 교육과 실무 실습,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영국 본부에 지원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1단계와 2단계가 끝난 다음에 예, 마지막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 3단계는 최종 심사를 위해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산하 패컬티 오피스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부대 서류들을 보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 내에 유력한 상공인이나 전문직에 있는 20명 이상의 추천서 또는 지지 서명이 있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패컬티 오피스는 최종 신청서를 심사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뉴질랜드의 노토리 퍼블릭은 영국 본부로부터 노토리얼 패컬티라고 하는 공증인 인가장을 받습니다. 인가장을 받은 변호사는 뉴질랜드 고등법원에서 선서 절차를 마치고 협회 노토리 퍼블릭 명부에 등록되고 또 뉴질랜드 내무부 즉 인터널 어페어스에도 공증인 인감과 공증 인증서 양식을 등록한 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토리 퍼블릭 국제 공증 변호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토리 퍼블릭은 해외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중심으로 서명을 인증하고 문서의 진정성, 신원, 절차를 보증하는 국제공증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스탬프를 찍는 직책이 아니라 국제거래와 분쟁에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는 법률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서명,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문서의 진위나 사본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우 연계입니다.
그럼 그 첫째, 서명,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첫째는 선서,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명 증인입니다. 계약서, 위임장, 각종 신청서 등에 서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낼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서명하려는 교민이 노터리를 찾아와 노터리 앞에서 서명하고 신분을 확인받은 뒤 이 사람이 이 문서를 내 앞에서 서명했다는 공증문구와 인감을 받습니다. 다음은 선서문 진술서 인증입니다. 법원 제출용 진술서나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사실관계 진술서 등에 대해 선서를 받거나 선언을 받고 그 절차를 인증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소송에서 사용할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노터리 앞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하면 노터리가 그 선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다음은 둘째인데요. 문서 진위나 사본 인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둘째로는 이제 문서 진위나 사본 인증입니다. 먼저 사본 인증입니다. 여권,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회사 등기부 등 원본을 직접 확인한 뒤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 뉴질랜드 학사 학위증 원본을 가져오면 노터리가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에 이 사본은 내가 본 원본과 일치함이라는 인증서와 씨를 붙여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서의 진정성 인증입니다. 단순히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수준을 넘어 특정 문서가 실제로 법원, 정부기관, 각급 학교에서 발급된 진짜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 인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은행이 요구하는 회사 등기 서류에 대해 노터리가 뉴질랜드 회사 등기 시스템인 컴퍼니스 오피스에서 자료를 직접 조회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이 실제 공적 기록과 부합하다는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우 연계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네, 첫째로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우 연계입니다. 먼저 국제거래 및 상사 문서입니다. 해외 부동산 매매, 국제 무역 계약, 선화증권이나 환호음 등 상사 문서에 대해 공증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뉴질랜드 회사가 거래은행 요구에 따라서 계약서, 인감증명, 대표이사 서명 등을 노터리 공증 및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 노터리가 계약서 서명 인증을 하고 공증서를 작성한 후에 필요시에는 외교부 또는 해당 영사관 인증까지 연계해 줍니다. 두 번째는 아포스티우 및 대사관 인증 연계입니다. 헤이그 아포스티우 협약국에 제출할 문서는 노터리 공증 후에 내무부 즉 인터널 오피어스에서 아포스티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노터리가 이 절차를 안내해 드리거나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준비 중인 사람이 위임장,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노터리가 서명 인증을 하고 인터널 어페어스 아포스티오 및 대사관 인증이 필요하면 그 과정을 안내하거나 대신 처리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노터리 퍼블릭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터리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문서는 영 연방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별도의 추가 증명 없이 증거력과 신뢰성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증서를 발행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신원 확인 책임입니다. 노터리는 서명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통상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추가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과 주소가 나와 있는 공과금 청구서 등을 함께 보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서명을 증인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적법성과 이해 확인입니다. 서명자는 문서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하며 강요나 사기,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로 된 오임장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증했다가 나중에 프랑스 법원에서 공증 효력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노터리 퍼블릭에게도 문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고 사례로 인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게 하거나 인증서에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청자가 이해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제한적 인증 문구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기록 보관과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공증한 문서와 신원 확인 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해외 기관이 진위 여부를 요청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뉴질랜드 변호사 및 로터리로서의 기밀 유지 의무하에 보호되며 공증 진위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거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노터리의 책임은 해당 고객뿐만 아니라 그 문서를 신뢰하는 해외 은행, 법원, 기관 등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문서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한 오류나 부실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공증 효력이 부인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노터리는 거래 자체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특정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로펌의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공증 과정에서는 서명자의 이해 여부, 자발성, 신원 확인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있으면 공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노터리 퍼블릭과 JP를 혼동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뉴질랜드에서는 노터리 퍼블릭과 JP가 비슷한 일을 일부 하지만 자격, 역할, 국제적 효력, 비용 등의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격과 신분의 차이, 둘째로 수행 업무의 범위의 차이, 셋째로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차이, 넷째로 비용과 이용 방식의 차이, 다섯째로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하나씩 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첫째로 자격과 신분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보통 최소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고 그중 일정 기간은 파트너나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뉴질랜드 협회와 영국 왕실의 심사를 거쳐 임명되는 고도로 전문적인 법률가입니다. 반면 JP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일반인이며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의 직책으로 해당 정부기관이 지역봉사와 신뢰를 기준으로 임명합니다. 둘째로 수행 업무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공통점, 즉 둘 다 할 수 있는 일은 서명, 신원 확인, 선서문이나 선서진술서 증명, 그리고 원본과 동일한 사본 확인입니다. 차이점은 노터리 퍼블릭은 JP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에 더해 해외에 제출된 문서를 위한 공증, 국제거래 관련 문서 인증 등 국제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JP는 주로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용될 서류에 한정되어 일상적 행정적 성격의 인증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그 차이군요.
네, 셋째로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해외 정부, 법원, 대학, 은행 등에 제출할 문서를 인증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오 절차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장과 서명 형식을 사용해 여러 국가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JP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효력이 예상되는 인증입니다. 해외 기관은 JP 인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노터리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로 비용과 이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전문 서비스로서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는 문서의 종류, 분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약을 통해 이용합니다. 반면 JP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무료 봉사 직책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 시청,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정해진 시간에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인데요.
네, 다섯째로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변호사이므로 공증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률적 설명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해외 부동산 서류, 이민 서류 등 복잡한 사안에서 문서 형식이나 요건을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JP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역할은 증인이나 확인자에 가까우며 서류 내용의 적정성 판단보다는 절차적 요건, 즉 신분, 서명, 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P를 찾는 경우는 대부분 뉴질랜드 국내용입니다. 즉 뉴질랜드 은행, 보험사, 학교, 정부기관 제출용 사본인증, 국내용 계약서나 신청서 서명 증인, 간단한 진술서나 선서문 관련입니다. 반면 노터리 퍼블릭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 해외 및 국제용입니다. 즉 해외, 대학, 이민, 비자,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증, 해외 부동산, 상사계약, 우임장 등 국제거래 관련 문서, 해외 법원, 공공기관에 제출할 공문서, 사문서 인증 관련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국내 행정, 일상 서류는 무료인 JP에게로 해외 제출, 국제거래 서류는 유료이지만 국제적 효력이 있는 노터리 퍼블릭에게로 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뉴질랜드에서 노터리 퍼블릭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노터리 퍼블릭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공통 요율이 아니라 각 공증인이 정하는 전문 서비스 요금이라는 점이 먼저 전제입니다. 다만 여러 공증인의 안내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수준과 기준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노터리 퍼블릭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문서의 종류와 복잡성, 즉 단순 사본 인증인지 복잡한 계약서나 위임장인지, 또 공증해야 할 문서의 개수와 페이지 수, 또 고객 신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 예를 들어 추가 조사나 법령 검토 등입니다. 또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인증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또 주말이나 야간 같은 근무 시간의 요청인지 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각 케이스마다 달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노터리들이 첫째 문서는 기준 정액을 부과하고 추가 문서마다 좀 더 저렴하게 할증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서는 $100 플러스 GST, 추가 문서마다 $40 플러스 GST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까운 곳이면서 비용도 비교적 합리적인 노터리 퍼블릭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사항은 공식 명부 확인 플러스 지도 검색 플러스 미리 견적 문의를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공식 명부에서 가까운 공증인 찾기입니다. 뉴질랜드 협회 공식 사이트인 notarypublic.org.nz에서 Find a Notary라는 서치 기능을 이용하면 도시, 지역별로 등록된 노터리 퍼블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페이지로 들어간 뒤 본인이 사는 도시 이름이나 우편번호 근처를 기준으로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함께 나오므로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노터리 사무실을 두세 곳 추려서 두면 좋습니다. 둘째로 웹사이트에서 지도를 확인하여 거리나 편의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구글맵 같은 지도 서비스에서 노터리 퍼블릭과 본인의 도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거리, 대중교통, 주차 편의와 같은 이용자 평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대중교통 또는 차로 20, 30분 이내 거리인지 예약이 쉬운지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추려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곳을 고르는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통 수수료표가 없기 때문에 각 노터리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비싸다 싸다를 정해진 표로 알 수 없고 다음 정보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첫째는 문서 종류이고요. 둘째는 문서 개수와 페이지 수. 셋째는 아포스티오나 대상한 인증까지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넷째는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인지 주말 또는 야간 방문인지입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사는 도시 이름으로 뉴질랜드 노터리 협회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구글맵 및 리뷰를 통해 가까운 곳 두세 곳을 선정하시고 또 이메일 전화로 문서 종류, 개수, 사용 국가 등을 알려주고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방식이 거리와 비용을 함께 고려하기에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로 국제공증변호사 노터리 퍼블릭으로 임명되신 이완상 변호사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상 변호사님께 국제공증이나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네, 저와 일반 법률 상담이나 국제공증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휴대폰 027-276-1919 이메일 paul.lee@jandpillow.com 아니면 카톡 아이디 nzlws64로 성함과 연락처, 상담 또는 공증받고자 하는 간단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 국제공증변호사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된 이완상 변호사와 함께 국제공증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기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첫 곡은 권정구가 작곡한 낮잠 자는 당나귀를 소금의 임영훈, 피리의 강효선, 해금의 노우나, 기타의 권정구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정구가 작곡한 낮잠 자는 당나귀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동경을 소금과 대금의 한충원, 해금의 김혜라, 가예금의 문양숙, 첼로의 이경은, 장구의 김혜진, 신디사이저의 유정현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경을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프로젝트 GM이 연주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곡입니다. 정신없이 내닫기만 하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에 순응하는 여유로운 삶을 권하고픈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GM의 연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셀프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당내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며 리더십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상공에 민간 항공기가 진압해 전국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권에서 대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의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전쟁과 무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11일 레오 14세 교황이 내년 1월 1일 제60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발표할 담화의 주제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주제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술이 전쟁과 폭력에 악용되기 전에 정치 지도자들이 미리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황청은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전쟁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전쟁이나 폭력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리 살피고 막는 예방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전쟁과 평화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번에도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당내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며 리더십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정치적 말실수와 지지율 하락, 연정 파트너 통제 난항 등으로 인해 당 밖의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당과 야당인 노동당이 모두 효율적인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국민당의 경우 기업 CEO 출신인 럭슨 총리의 대중소통 역량 부족과 잦은 실언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당내에 즉각적인 대안 리더가 없어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교체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 역시 크리스 힙킨스 대표가 정부의 실책에 따른 반사 이익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채 낮은 선호도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양대 정당 모두 장기적인 국가 비전 제시나 당내 인재 육성보다는 내부 정쟁과 단기적 선거 공학에 매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보건 및 주거 문제 등 유권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민생 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학자
샤머빌 에콥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집을 사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전통적인 통념과 달리 세입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규모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신 임대료를 내고 남는 차액을 주식이나 지수펀드 등 금융상품에 꾸준히 투자할 경우 30년 후 세입자는 집을 구매한 사람보다 최대 70만 달러 이상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 이자, 재산세, 주택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매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절약한 자금을 실제로 꾸준히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무리한 내 집 마련만이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코스트 리프턴 인근의 스노우 리버 금광이 4억 달러가 넘는 개발 산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력 채용에 들어갑니다. 호주 기업 앤드라가 개발 중인 이 광산은 현재 약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인력을 25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초임 연봉은 9만 달러 수준입니다. 1950년대 폐광된 블랙워터 금광 부지에 들어서는 스노우 리버 광산은 7년간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안드라는 올해 말 첫 금을 생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는 숙련 인구 수요가 호주 광산에서 일하는 뉴질랜드 인력의 귀국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금괴는 오는 12월 생산될 예정이며 관계자들은 이를 뉴질랜드와 웨스트코스트 금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주택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되파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쿼털리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손실을 보고 매각된 주택은 전체의 13.1%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 주택은 86.9%로 201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2022년 초에는 손실 매각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가 20.9%로 가장 높았고 웰링턴 18.4%, 해밀턴 13.4%, 타우랑가 10.7%, 더니든 8%, 크라이스트처치 5.3% 순이었습니다. 손실 매각 주택의 보유기간은 4.3년으로 수익을 낸 주택의 10.4년보다 짧았습니다. 손실액 중간값은 6만 달러인 반면 수익은 28만 달러였습니다. 쿼털리티는 장기간 이어진 주택시장 침체와 2022년 정점 이후 약 18% 하락한 집값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시장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 펭크는 장관직을 박탈당한 후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펭크는 지도부 도전에 자신의 역할을 이유로 총리가 장관직을 박탈한 지 몇 시간 만에 오는 11월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요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린 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당에서 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며 자신이 여전히 총리이자 국민당 대표로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후 럭슨 총리는 펭크의 장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펭크의 장관직을 박탈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크리스 펭크는 이번 주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 신임 투표가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그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그의 장관직을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펭크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고민한 끝에 의원으로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펭크의 성명에는 자신이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폴 골드스미스는 국방, 보훈, 우주, 정부통신보안국,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장관직을 맡게 되고 사이먼 왓츠는 건설부 장관이 됩니다. 총리실은 펭크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도부에 도전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자신을 축출하려는 두 번째 시도에서도 살아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 의원총회는 단결되어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니콜라 윌리스, 마크 미첼, 크리스 비숍을 비롯한 고위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뒤에는 차기 당 대표직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에리카 스탠퍼드도 서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비숍은 펭크가 자신을 위해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지도부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숍은 펭크가 스탠퍼드를 위해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발표된 국민당 비례대표 명부에서 14위에 오른 펭크는 앞서 지도부 도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폴리티크와 뉴질랜드 헤럴드가 그가 에리카 스탠퍼드의 당대표 도전을 위해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나온 것입니다. 펭크는 주디스 콜린스가 은퇴한 뒤 지난 4월에야 내각에 발탁됐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처음에는 헬렌스빌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이후 선거구 개편으로 카이파라키 마오랑기 지역구를 대표했습니다. 펭크는 당에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어떤 구실도 포기하고 11월 총선에서 자신의 안전한 지역구인 카이파라키 마오랑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구는 한때 존 키경이 맡았던 곳입니다. 이는 반대파를 처벌하려는 대담한 결정이지만 명백히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한무리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단 한 명만 겨냥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희극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럭스는 자신이 핵심 실무이자 유능한 정치인 두 명인 에리카 스탠퍼드와 크리스 비숍 같은 중진 의원들을 강등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실제 지도부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럭슨은 한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멈추고 이것이 나머지 반 럭슨 세력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불만을 잠자코 간직하라는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신임 투표 사태를 일으킨 주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회를 가졌고 선거 때까지 당에 남겨진 혼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시간에 걸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럭스는 마치 링에서 12라운드를 치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총 75초 동안 발언했으며 신임 투표에서 승리했고 의원총회에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며 의원총회는 단결된 상태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요일에 크리스토퍼 럭슨을 끌어내리려다 실패한 국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애들은 음모를 꾸미고 정보를 흘리며 당을 뒤흔들어 국민당 대표가 긴급대면 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압박하는 데까지 갔지만 결국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럭슨에게 상처를 입혔고 럭슨은 선거를 향해 절뚝거리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게다가 국민이 보기에는 국민당 의원총회가 국민당 당수가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야망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럭스는 자신을 비판한 인물 중 한 명을 지목해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총리는 국회를 떠나 오클랜드로 간 뒤 성명을 내고 이번 주 지도부 도전을 제기해 신임 투표를 촉발한 크리스 펭크 국방장관에게 당내 불안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럭슨은 이는 그의 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사안이며 따라서 그의 장관직을 해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보보안국은 최근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가 안전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 한층 심화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보보안국의 앤드류 햄튼 안보총국장은 최신 평가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위협 환경이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햄튼 총장은 지난 12개월간 목격된 악의적인 활동들이 지리적 특성을 가진 뉴질랜드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정부 및 연계 세력은 지식세상권, 혁신기술, 비공개 정보 등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공공 및 민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산업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첨단 기술 분야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를 회유하거나 사이버 해킹을 시도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독재 정권들이 국내 제외 동포 사회를 압박해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고 공작원을 통해 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극단주의적 목소리와 가짜 뉴스 확산이 사회적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햄튼 총국장은 이번 발표가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국민과 각 기관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상공에 민간 항공기가 진입해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하이오주 제네바에서 열린 청소년 스포츠 대회 패트리엇 게임즈 결승전 행사장 상공으로 민간 항공기 한 대가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창설한 이 대회의 결승전을 직접 참관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나 고위 정부 관계자가 있는 지역에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국가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합니다.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해당 민항기를 비행금지 구역 밖으로 회항시킨 미군은 이 과정에서 전투기는 민항기의 주의를 끌고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섬광탄까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 주변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도 지난 9일과 지난달 19일 민항기가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해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이 같은 경계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확보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 중재안을 내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수용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다시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준비하던 하마스 지휘관을 겨냥한 공격이었다며 자국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측 민방위대와 의료진, 현지 목격자들은 민간인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공습으로 남성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소강 상태가 깨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은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철군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합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둔 가자지구 철수를 반대하는 우파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외부인에 의한 대출 사기 피해를 공시한 가운데 내 은행의 사고 금액을 합치면 약 490억 원에 달합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약 35억 8천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사고 금액을 173억 4천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당초 29억 6천만 원으로 파악했지만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사고 금액을 약 40억 원에서 98억 7천만 원으로 늘렸고 IBK 기업은행도 47억 8천만 원에서 182억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담보 매각과 채권 보전 등을 통해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0원 8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9원 1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2원 5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는 시간도 있으며 바람은 약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차차 걷히며 밤에는 맑겠습니다. 동풍이 불다가 오후에는 남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디지털 투게더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시의회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하십시오.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 기기를 지참해 주십시오. 공용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와이타켈의 센트럴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마커 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이며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 및 스템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템 활동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으로 실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 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정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복잡한 공학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8월 17일, 24일 월요일 3시 15분부터 4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GF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